감사합니다. 제 요한 1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요한 1서를 읽기 전에 요한 1서의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을 지은 분은 한 분, 사도 요한인데요. 예수님의 가장 이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세 명인데,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는 제일 첫 순교자고, 요한은 순교할 뻔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남게 하셔서 이후에 많은 피로들을 채우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 다음에 성경의 가장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계시록을 쓰게 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밧모습에서 유배되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 사단의 엄청난 이제 공격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가장 뭘 공격하냐면 이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겠지만 가장 중심을 공격합니다. 가장 핵심을 공격합니다. 가장 핵심은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요한이 이제 글로 쓰려고 했던 그 시대의 배경은 뭐가 있냐면, 이 교회 내에 헬라 철학과, 헬라라고 하는 그 문화 전체의 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나 수많은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적인 어떤 배경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단적인 배경도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딴 게 아니라, 아, 예수님 믿는 거 다 좋다는 거지. 다 좋은데, 율법도 지키자.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도 지키고 예수 믿으면 좋은 건데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 받느냐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적인 발판에서의 공격이고요. 헬라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대에 있어서 헬라 철학의 어떤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악하고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선하신 그 신이 육신이 악한데 육신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배경이 헬라 철학의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는데 역사상으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은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모습만 보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환상처럼. 그래서 육신을 입은 게 아니다. 왜 그러냐면 육신 악하니까. 그러니까 가현설, 그냥 현상으로 나타나 이렇게 환상처럼 나타났을 뿐이지 육신을 가지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헬라 철학의 배경 가운데 있으면서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은 좋은 것이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육신은 어떻게 해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든지.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금욕, 극단의 금욕주의가 영지주의에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어째도 악한 거 그냥 내버려 둬도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방탕이나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으로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어째도 뭐 이렇게 육신은 악한 거니까 육신은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가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거 좋다. 우리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 육신 악하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뭐 어째도 악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극단적인 방탕으로 가든지 아니면 육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이 밧모습에서 유배되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이런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교회 안에 모였는데 이 교회가 이 복음 자체가 희미해지게 되면서 복음 자체가 상당히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내의 사람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율법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죽여야 된다고 금욕주의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극단적인 방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현상으로 오셨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신앙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드디어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절, 2절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깊이 있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내용이 굉장히 깊은데 이제 이거를 옛날에 고어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지금부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1절에는 그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2절에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는 그리스도를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과 생명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 이꼬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며 말씀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면서 말씀 자체인 그가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선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가 2절에 보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면서 영원한 말씀이신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지금 배경을 제가 설명했잖아요. 가연설이며 뭐 이 그분의 하나님과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말씀이신데 성육신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를 보았고 그리고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말 가슴 저 밑에서 끌어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그리스도를 아예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바탕에 복음, 사단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개념을 완전히 그 틀린 모든 개념을 다 정리하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지금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분이신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제를 보면 이제 헬라 원래 이렇게 썼던 이렇게 헬라 말로 썼었는데 헬라 말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과거 시제, 현재 시제라고 하는 시제도 정확하고 누가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이칭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이 시제를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라고 하는 시제가 모두 지속적인 것을 뜻하는 시제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에도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듣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을 들었고 보았고 지금도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어떤 저자 요한을 통해서 얘기해 보자면 요한이 이미 예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모습을 보았고 실제로 그에게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거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듣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시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들었고 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와 내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를 보고 있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오늘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여전히 그를 듣고 마치 표현하자면 자세히 보면서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일단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 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순수하지 못한 1장 1절을 표현해 볼때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그들이 뭘 하고 있냐면 뭘 못하고 있냐면 진정한 의미의 사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가연설로 이 땅에 그냥 환상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셨던, 그리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요한처럼 이렇게 매 시간 그를 눈으로 보고 듣는 것 같이,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이 진정한 교제를 할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어떤 마음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그 다른 것들 때문에 올바로 순수하게 복음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올바른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올바른 관계, 올바른 교제, 올바른 사귐이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쭉 쓰면서 그 예수님과 당신이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정확하게 증언하면서 너희도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지 않겠냐, 사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이 그 말인데요.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며 왜이 예수님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전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하냐?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우리하고 이러한 진정한 소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진정한 소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과 진정한 누림, 소통이 있을 때 이런 소통 있는 자들끼리의 소통이 또 일어난다는 거죠.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사귐과 교제가 있을 때 그렇게 사귀고 교제하고 있는 자들과의 수평적인 사귐 또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왜 너에게 이것을 쓰냐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 너희들 때문에 내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할 때 이 개념은 이제 편지를 받는 대상까지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란다.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이냐면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주목해서 사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목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참 거대한 제목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을 때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예를 들면 남북한 지금 이산가족처럼 떨어져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할 때는 그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사단의 편에 속했고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안 믿을 때도 잘 믿었는데 뭐 잘 살았는데 물론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원수의 대열에 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었고 죄인이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진노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해오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원수 관계가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문제는 심각했는데 그분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법적인 존재론적인 모든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말 우리가 그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쏙 들어오신 것이고 우리가 사단에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버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생명이 탄생되어졌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새롭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생명 얻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그와 누림할 수 있는,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그와 사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 후반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이 사귄다고 하는 표현, 교제한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어로, 헬라어 단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어떤 식으로 번역되냐면 주로 친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데 친교라고 하는 개념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근데 원래 이렇게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원래 성경, 구약 성경에는 어떤 말로 써져 있냐면 히브리, 원래 이스라엘 말로 써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말로 써져 있던 거를 이제 헬라 말로 번역한 건데 그러면 헬라 말을 보기보다는 원래 의미인 히브리 말을 보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교제, 사귐이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바르,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로 만들다. 하나로 만들다. 그 다음에 연결하다. 그리고 함께 묶다. 함께 묶다. 부부가 되다. 동맹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붓다, 쌓아 올리다, 친교하다. 이런 뜻이 하바르예요. 의미를 조금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함께 묶다, 동맹하다, 부부가 되다, 하나로 만들다, 연결하다, 쌓아 올리다, 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교제하자, 우리끼리 뭐 대화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볼 때의 그 단어는 그 교제는 마치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왜 우리가 소속돼 보지 않았지만 영화 통해서 알수 있는 어떤 사람이 조직에 들어간다. 그죠? 뭐 야쿠샤라고 하는 이런 조직에 들어간다고 할때한번 야쿠샤에 몸을 들이면 나중에 나오기 힘듭니다. 왜 나오기 힘드냐면 그 같이 소속돼서 여러 가지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나가면 조직에 큰 폐해가 될것 같으니까 한번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옵니다.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가서 그 조직에 몸 담는 이런 의미가 하바르입니다. 하바르. 이해되시죠?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조직의 비유를 사실은 성경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8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태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 34장 8절에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태가 되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한 태가 되다 이게 하바르예요. 한 태. 그래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과 사귀면 그가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바르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귄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냥 친교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중에 이제 성만찬에 대한 얘기, 성찬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깨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만찬에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몸에 하나가 된다. 그 떡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고 내가 그것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몸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 그 피가 나한테 들어와서 그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표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하바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어떤 곳에는 교제라고 번역했고, 어떤 곳에는 친교라고 번역했고, 어떤 곳에는 사귐이라고 번역했고, 어떤 곳에는 참여라고 이렇게 번역했고, 어떤 곳에는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바르와 관련된 코이노니아와 관련된 신약의 성경의 어떤 그 문장이 약 40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사귄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존재론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실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사귀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1서에 지었던 그 배경처럼 제가 지금 보더라도 정말 의의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영지주의를 따라가고 헬라 철학을 따라가고 가야설을 따라가고 유대교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데 올바로 예수 믿는 자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올바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올바로 이 복음을 올바로 깊이 있게 이해 못해서 가인을 믿거나 영지주의 믿거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육신은 함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주님과의 사귐이 있었겠냐는 말이 없습니다. 뭔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틀 안에 수많은 것을 집어넣어서 결과론적으로는 구원받았을지 모르는, 구원받았다고 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 1서에 썼던 이 배경보다 오늘날의 배경이 제가 볼땐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슬이나 영지주의를 노골적으로 주장하지 않지만 여러 많은 배경과 문화와 아니면 경험과 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짬뽕이 되어서 흘러 들어와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해서 산다고 사는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뭐가 사라졌냐면 이런 사귐. 하나님과의 너무나 거룩한 축복인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설령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만약에 정말 그런 참된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요? 교류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귄다는 말 모르십니까? 사귄다는 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해왔던 용어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람들을 사귀어왔습니다. 사귄다는 말이, 친하다고 하는 말이, 심지어는 친한 것 중에도 절친이라서 아예 한 몸처럼 당한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사귀고 너무 절친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된 듯한 그런 걸 사실 원하십니다. 너무 비약적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과연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교제를 위한 것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 6절 외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코이노니아 하게 하시는, 하바를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항상 믿을만하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의미의 사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다. 아, 됐지. 뭐, 괜찮지. 나는 구원받았지. 그래놓고 전혀 주님과 하루 24시간 중에도 단 5분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말고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는 주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분과 사귐, 교제, 누림,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되고 동맹을 맺고 서로 붙어지고 함께 묶임을 당하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을 원하신다. 계속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 전후서의 제일 첫 장입니다. 첫 장도 우리 주와 더불어 너희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축도가 나옵니다. 13장 13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이게 하바르라고. 하나님과 교제, 그 성령과 교제하기로 한다. 이게 코이노냐. 이게 교제고 이게 삶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들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육신적인 더러움과 서로 갈등을 가지고 서로 소송하고 법정 투쟁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의 아내, 그러니까 계모를 겁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하는 일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생각해 보세요. 영은 깨끗하고 육신 악하니까 악한 육신이 아무것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 너희를 왜 부르냐?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냐? 말미에 맨 마지막 장에 지금 쓰는 것이 정말로 이런 축복 중에 축복, 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축복 중에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로 하여금 성령과 교통하신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과 코이노니아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빌립보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절에 보면 빌립보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성령과 교제함이 있냐? 정말 그러냐?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거 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이 참된 교제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 수평적인 교제, 믿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참된 교제,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참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앙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믿는 믿음이 참된 교제를 갖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페이른하고 사도 요한의 눈으로 딱 볼 때 교회 안에 풀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들을 보니까 너무 다른 배경으로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다른 배경으로 실상은 복음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한편으로는 율법에 시달리고 있고 한편으로 막 육신을 지 마음대로 방탕해 또 한편으로는 육신을 죽인다고 하고 있고 이런 뭐 짬뽕된 모습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 사귐이 없다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 줄 아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말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우리가 그를 왔고 들었고 지금도 그를 보고 듣고 있다. 나는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 이런 교제, 이런 사귐 속에 너희도 들어오기로 한다. 우리와 같이 너희도 이 교제 가운데 있기로 한다.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기로 한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으면 진실로 그가 주시는 기쁨으로 너희가 충만할 것이다. 그 기쁨으로 너희와 내가,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자 라고 하는 것이 요한 1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왜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5절부터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그신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누군 줄 알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은 당연히 빛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처럼 자기는 하나님과 사귄대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있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비치신 그와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너희 육신을 어둠에 들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건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너희도 사실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절과 7절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까? 쉬운 얘기입니다.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빨리 빛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라고 하는 부분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뭐 마음은 안 그런데 삶이 그래서 이해됩니다.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빛 가운데 오세요. 계속 빛으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세요. 하나님과 계속 사귀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또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왜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을까? 이렇게 이게 힘든 일인가?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 계심이 맞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8절부터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8절부터 10절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8절부터 10절의 요지는 딴 게 아니라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라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신앙의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올바로 회복하는 게 뭐냐면 자백하는 것. 회개한다는 거죠. 죄가 그와 나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한 이미 그 모든 죄가 끝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실제로 우리에게 오는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죄가 하는 일이 하는 것과의 관계를 계속 그 죄의 어떤 법정적인 부분으로는 이미 피로 끝났습니다. 그 죄도 법적인 면에서는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차단하는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소에서 계속 죄를 범하면 계속 면벌되어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백만 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이번에도 또 이랬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제가 한번 발등 쳐도 이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 죄 없다. 나 죄 없다. 나 어쩔 수 없다. 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려고 하면 자백해라. 그 죄를 해결해라. 법적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너희들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자꾸 그런 걸 유지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라.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감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작이에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진정한 교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상호 교류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함께 묶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마치 부부가 되는 것처럼 부부가 되고 동맹을 맺고 붙고 신뢰를 쌓아 올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귀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리얼입니다. 사실이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성경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기에 교제하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요한 1서의 배경이었던 그 수많은 교회가 수많았던 많은 배경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또한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진정한 사귐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진정한 교제를 놓친 지 오래되고 그래서 빨리 얘기합니다. 빨리 하나님과의 진정한 올바른 사귐의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와라. 어둠에 있으면 빨리 그것을 정리하고 빛으로 나오라. 계속 실수한다고 하면 뻗치지 말고 내가 죄 없다. 난 어쩔 수 없이 이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엎드려라. 자백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와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주시는 그 엄청난 교제,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냥 교회 안에 일이 많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쁨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사실적인 인격적인 참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가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늘 친근하게 보니, 다 보니까 너무, 너무 가깝다라고 하는 찬양을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에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계속 듣고, 그때도 듣고 봤고, 지금도 듣고 보고, 내가 마치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같다. 이런 교제.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교제는 그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계속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가장 기쁨이란 거 알고 더욱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십자가 앞에 계속 나아가고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는 저 구석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힘든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왜 이게 안 됐는지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신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어둠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추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계속 실수한 거 하나님 아신다. 그래도 그래서 살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게 참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참여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세상의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 다음에 갈등이 많고 실수가 많고 자존심이 상하고 뭐 이렇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예? 늘 판단이 왔다 갔다 하고 잘못된 곳에서 또 잘못된 곳으로 계속 나가고 그런 것을 빨리 종지부 찍으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께 답을 얻습니다. 억울한 거 하나님께 구하고 잘못된 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욱 소통하게 됐을 때에 엄청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구포항의 성도들과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성도들에게 뭐가 부족한지 우리에게 조금씩 주께서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의 어떤 대열 가운데 정말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군사의 모습을 우리를 계속 무장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로 원하십니다. 사귀기로 원하십니다. 코이노니 하기로 원하십니다. 하바로 하기로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로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로 원하십니다. 서로 함께 묶기로 원하고 부부가 되기로 원하시고 동맹하기로 원하시고 함께 중요한 것을 쌓아 올리기로 원하고 상호 침투, 상호 교류하기로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우리 마음을 열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정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작하고 그는 진정한 사귐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중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군사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하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다름박질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힘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주와 붙어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히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특권을 주신 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24시간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 인격적인, 사실적인 그런 사귐들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